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로 혼란에 빠진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시리아 내 모든 당사자들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평화적 수습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시리아 정부군이 카드로 쌓아올린 집처럼 무너져 내릴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다수 이사국들이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안보리는 이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가 시리아의 영토 보전과 통합, 민간인 보호,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 필요성에 대체로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푸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인 정치적 정권 이양 절차가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시리아 내 정파들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알라사드 정권의 모하메드 알잘랄리 총리는 성명에서 반군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기로 반군 측과 합의했다며 인수인계 작업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군은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를 알샴이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달 27일 시리아 북서쪽에서 진격을 시작해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알라사드 정권의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미국 등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 중 하나로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테러 조직 해제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시리아 군부대 등의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은 이날 시리아 보안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 등에 300회가량의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지 감시단체를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군 무기고, 해군 함정, 화학무기 생산 의심시설 등을 포함해 수도 다마스쿠스 안팎의 군사시설과 전자전 수행 당국도 공습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리아 내에 남겨졌던 극단주의 세력들의 화학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로켓 등 전략 무기 체계에 공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이 골란고원 인근의 완충지대를 점령한 데 이어 다마스쿠스 남서쪽 25km 지점까지 침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 일대에 형성된 완충지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점령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이며 일시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국의 외국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크이우에서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의 면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론했던 이 같은 방안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마뉘엘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언제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32개 회원국들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가입 초청이나 구체적 가입 날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핵심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 현장과 외교적 협상 모두에서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의 입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목표 달성에 근접했으며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이번에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검찰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한 명은 조사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 한국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두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야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기자, 오늘 한국 국회에 이번 사태에 관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일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계엄선포 직전에 파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문사령관에 따르면 김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인 3일 요원들이 과천청사 인근에 밤 9시께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들도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북한 도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모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여 사령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계엄선포 당일인 3일 오전엔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장,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이 군이 도발로 규정하는 무력 시위는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의 고교 후배로 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죠. 야당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표결하는 내용으로 즉각 재발의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정 처벌 대상을 정부와 여당으로까지 넓히며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당의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통과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차 표결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지난 1차 투표 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해지 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앞서 말씀드린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모두 찬성으로 선회하더라도 여전히 3표가 부족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 대통령 퇴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표결엔 참여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기권함으로써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표현할 텐데 지금 흐름으로 보아서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제법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황 평론가는 다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속한 친윤석열계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을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ill keep lines of communication open with all relevant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process and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밀러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서 지난 한주 동안 봤던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at is of course most true in times of testing and uncertainty.
이어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미한 간 회의나 행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설명입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ironclad. We are committed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다만 밀러 대변인은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회의가 최근 사태 직후 취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회의 일정 변경에 대해 특별히 전할 말은 없다면서도 미한일 3국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hen it comes to the trilateral meetings between our three countries, something that we thought was important to establish.
밀러 대변인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3국 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목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 just saw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n democracy after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its retraction by President Yoon.
퇴임을 앞둔 설리번 보좌관은 재임 기간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으며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추가 발언은 삼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과 맺은 동맹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미한일 3국 협력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ur alliances with Japan and Korea are at an all-time high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Korea.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연대는 강함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박을 받는 러시아가 군수품 확보를 위해 이란에 의존하고 인력 충원을 위해 북한에 의존했다는 지적입니다.
It has not happened because these countries are so strong. It has happened out of necessity because these countries are under pressure.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네 개 나라가 심각한 도전과 압력,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은 부분으로 이들 간 내부 모순을 전략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같은 포럼에서 미한일 협력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I've led 4 years of sustained defense diplomacy in the region, and that has sped up what I call the new convergence.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작전 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 미한일 3국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십이 미국의 힘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독재 국가들의 연대는 약점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이 병력을 얻기 위해 북한에 의존한 것은 강함이 아닌 약함을 드러낸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포럼 이후 일본을 방문했으며 당초 예정됐던 한국 방문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9일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3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역내와 글로벌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특히 사이버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 증진 방안의 진전을 논의했으며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외교 실무그룹의 결과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은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약속에 따라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며 9일에는 일본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북한 관련 우려에 대응하는 데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3국의 회동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라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진행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3국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날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양자회담을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구레 본부장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북한이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현재 한국의 상황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동맹이 철통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9일 외교부 실국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골드버그 대사를 만났다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통이 트럼프 행정부와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챙겨야 할 정책 과제와 상호 정책 조율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내 상황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BOA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 그 이후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9일 이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야당 사이 일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이날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look back at the impeachment resolution, one of the paragraphs in that impeachment resolution directly attacked President Yoon.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이날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최근 미한 동맹 관계를 돌아보면 동맹 강화,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 중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공조,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에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과 3국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특히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미한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의 이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BOA에 이 위기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 strong, it's powerful, and I give President Yoon credit for work.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만 1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하고 평화통일 논의도 중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 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ut it's disturbing in the sense that if the South Korean opposition is going to run on an anti-American, anti-Japanese.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이날 BOA에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교수는 외교 정책보다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미한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동맹에 강경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누가 한국을 이끌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미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지난주 예정됐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 연기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취소를 언급하면서 일부 일상적인 정책 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번 탄핵 사태가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만큼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은 없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문제는 국가적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와인스타인 석좌는 지금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업적과 역사에 오점이 남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룬 업적 중에는 아주 훌륭한 것도 있으며 우리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도 미한 동맹은 견고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성이 부족한 계엄을 선포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경제, 외교 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고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부당한 계엄을 막아낸 건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줬지만 국제적 명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I think the implications will be mixed. Most importantly, it'll show that South Korea's constitution was upheld.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평판이 확실히 위험에 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의 흠집이 날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국회와 국민이 재빨리 반응했고 강력한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반대 여론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도 높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계엄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온다고 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번 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비교해 어떻게 같거나 또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You know, at a certain level, it's a secondary question to the fact that this was an.
어느 정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사실에 비하면요,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규정을 이용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오판이었던 거죠. 저는 1982년에 한국에 처음 갔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몇 년 뒤였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이 두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발언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제되던 시절,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법이 권력 장악에 이용됐던 시절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8년 만에 두 번째 탄핵 시도, 계엄 선포,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so. It shows perhaps that it's a messier democracy than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복합적입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승리했고 헌법이 유지됐으며 비헌법적인 조치는 철회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요 비상사태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기 발언이나 적어도 초기 보도에 따르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의 거점을 습격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증거나 첩보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식 포고령에서는 단지 야당에 대한 좌절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원제 입법 체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원했던 건 아니었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서 부여받았다고 믿는 의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분명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야당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계엄에 의존한 건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헌법적이며 그런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정체불명의 세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척결해야 할 체제, 전북 세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두 분, 클릭런 연구원님 그리고 사일러 분석 전 분석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f there are such forces, he needs to provide convincing evidence, either before.
그런 세력이 만일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 전이든 후에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색깔론이나 메카시즘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이 원하는 정책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거나 제재를 완화 또는 철회하거나 미군 훈련을 중단하자는 정책은 분명 북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의 스파이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북한의 스파이나 하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면 법적 또는 비헌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들을 식별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If you take a step back, let's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he past few years.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확장 억제 위기가 있었고요.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의 신뢰에 실제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룬 진전이 있죠. 미한 훈련 재개, 확장 억제 실행, 전략 자산 전개, 핵 협의 그룹 출범, 미한일 3국 협력 출범과 강화 등 말이죠. 이 모든 조치는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군사훈련과 협력체 출범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해선 안 된다고 믿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지위에서 특히 보수적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바라본다면 그런 세력들이 국내 의제를 정체시키고 외교정책 목표에 반대한다는 좌절감이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 말했듯이 어느 것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니까요. 북한이 당장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즉시 국회에 누가 북한 요원인지 알게 될 것이란 명확한 인식 말이죠.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엄격하게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하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관님,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해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Well, I pivot again to what Deputy Secretary Kurt Campbell, the term he uses, serious miscalculation.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위의 적법성은 분명 논란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을 발령하고 철회한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릭너 연구원이 말이 맞는데요. 명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었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와 클릭너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분명 며칠, 몇 주, 몇 달간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고요. 앞으로 분명해질 일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일과 같은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바로 떠오릅니다. 법 조문보다는 민심, 즉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민심이 반영돼야 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논쟁은 거의 무의미해 보일 정도입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고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핵협의 그룹 회의는 취소가 됐고 보도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사이언 전 분석관님,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가졌을까요?
I think first of all there was an immediate shock of the events, you know, in Kurt's characterization of this as a miscalculation.
우선 이 사건의 즉각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를 오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외교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징벌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치적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 간 상호작용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 양국 관계는 훨씬 중요한데요. 어젠가 그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국 관계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초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비롯해서 제도화된 협력과 조정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매우 작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우병 사태,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 등을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대응하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현 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회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크릭네 연구원님, 같은 이유로 미국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Well, there are going to be short-term complications and difficulties in U.S.-South Korean relations, but the long-term
미한 관계 단기적으로는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양국 모두의 이익에도 부합할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윤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며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강하게 비판해야 할지에 관한 외교적 질문이 이어지죠. 일각에선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이번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린 외교적 만남뿐 아니라 다른 행동들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 그리고 외교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죠. 분명 묵과할 수 없으며 비판받아야 할 악행입니다. 하지만 또한 외교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 권위주의 통치자들과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때때로 전략적 이익과 민주주의 옹호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공개적인 발언과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비공개적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많은 일들은 비공개로 진행되죠. 매우 강경한 메시지가 지난 화요일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동맹, 친구, 외교 파트너를 상대할 때에는 비공개적으로 매우 거친 발언이 많이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집권하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이러 전 부석관님, 계엄령이 계속됐다면 주한미군과 그들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You know, there were adjustments would have to be made. You know, there's a construct where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평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배치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영 밖으로 나가라든가 복귀하라든가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가정적 상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워싱턴 톡에 출연한 몇몇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화합이나 협력은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 이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경우 한국의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So I would think an anti-US situation is very unlikely.
반미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재검토하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전략 자산 배치,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기타 군사행동의 철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모두 이재명이든 또 다른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쪽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군사 문제에 관해 마음이 같은 보수 정부와 협력하거나 북한과 관여하려는 진보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확실히 유연합니다.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기타 글로벌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비롯해 노무현 시대와 김대중 시대 등 진보적인 지도자들의 시절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약 4개월간의 협상 끝에 상하원이 최종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양당 지도부는 7일 조율을 거친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와 상원 군사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법안을 기반으로 절충된 결과입니다. 총 예산은 하원에서 설정한 8,952억 달러로 책정됐고 이는 상원의 예산 상향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 수년 동안 국방 수권법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미한 동맹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성이 명시됐는데요.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미한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는 상하원의 기존 국방수권법안에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제출하라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사시에 미한 간 핵 협의 절차와 양국 간의 핵 전략 계획,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통합 방안, 그리고 안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첫 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 방위협력 증진 계획을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국 소통 체계와 고위급 관계자 간의 관여,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난해 8월 세 나라가 합의한 단연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3국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도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가 미칠 영향을 다룬 조항도 포함이 됐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북한, 중국, 이란의 추가 공세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항이 포함된 점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수권법안 의결까지는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질 예정인데요. 양당 조율을 거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넘겨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국방수권법은 1961년 첫 제정 이후 매년 의결되어 온 법안으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조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민심의 징표라는 지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자 얼마나 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 반대한다는 23%로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조금 많았고요. 중도층은 찬성 79%, 반대 17%, 그리고 진보층은 압도적인 다수인 9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다수였겠죠.
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감한다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71%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거나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합해서 24%에 그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한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6%,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7%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네요.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안 추진과 검찰,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 등으로 공격에 처해 있는데요. 여론마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 국회는 오늘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23명이 찬성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 알아봤고요. 또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전국 불안의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도 직격타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오랜 속설이 있는데요. 지난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전국 혼란 상황이 금융시장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로 환율과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원 달러 환율은 1,437원으로 마감했는데요.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22년 10월 24일이었는데요. 당시에 1,49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예,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달러로 표시된 수출 상품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입니다.
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수입 원자재를 재료로 한 국내 소비재 가격 또한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물가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언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유독 타격이 큰 업체들이 있다고요?
예, 방산업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정 혼란의 와중에 공급 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외국 정상의 방문이 무산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이 사례입니다.
네.
당초 계약 성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었지만 폴란드 정부가 최근에 협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연내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의 한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서 방한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 했지만 계엄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네.
스웨덴 총리도 당초 지난 5일부터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방한 기간 한국과 스웨덴 방위산업체들 간 교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면 초과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